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것이 러시아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프랑스 매체 TF1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절대적 우선순위는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돈바스 내 영토를 러시아가 합병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합병에 관한 것이 아닌 주권국가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에 따른 군사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요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리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영토적 보존성을 보호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 외 지역들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의 명백한 목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육군과 우크라이나 대대들을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연계를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영토들의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의 침공 이래 처음으로 수도 키이우 밖 현장 닥쳤다 하르키우시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는 점령군에 의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면서 검게 그을리고 반파된 아파트 건물들이 러시아가 대포를 발사하고 러시아의 군용기가 착륙한 동쪽과 북쪽을 향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하르키우 전투와 키이우 전투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와 자유세계와 가졌던 모든 종류의 문화적 연대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당국의 노고를 치하면서도 지역 안보당국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내 안보당국 책임자를 해고했다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만 생각했고 전면적인 공세가 시작했던 침공 초기에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하르키우 지역의 3분의 1이 점령군의 수중에 있다면서 우리는 전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의 알렉산드르 부치치 대통령이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뒤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극도로 유리한 천연가스 거래 합의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세르비아에 매우 유리한 주요 내용의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세르비아의 이익에 잘 부합하는 3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불린 세르비아 내무장관은 부치치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합의는 세르비아가 반러시아 히스테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지도자, 자유민들은 세르비아에 좋은 결정을 내리며 서방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이번 합의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초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방문하는 기간에 서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세르비아는 인접 유럽연합 EU 회원국들 내 설치된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며 향후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경우 어떻게 공급받을지 분명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8일 아제르바이잔 방문 뒤 귀국길에서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불행히도 우리가 핀란드와 스웨덴 대표단과 가진 회담은 기대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프 에르도안이 터키공화국의 수장으로 있는 한 우리는 테러를 지지하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데 대해 예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신들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신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나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들은 정직하지도 진실되지도 않다며 테러리스트든 가슴에 비비고 무릎에 앉힌 채 떠먹이는 나라들의 가입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가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당국이 도시 내 금융중심지에 적용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 조치를 일부를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 기관들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한일 3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데 유감을 나타내고 3국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계속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야기한다면 군사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최고는 13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6발의 ICBM을 포함해 모두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소속 정용남으로 2019년부터 동유럽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거주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해왔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는 지난 4월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로켓공업부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물품, 용역을 제공한 혐의로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로켓공업부는 고려항공 무역회사를 통해 트랜지스터와 유압 시스템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전기 구성 요소를 비롯해 이중용도 제품을 확보하려 했으며 중국 단둥에 기반을 둔 고려항공 무역회사 직원이 북한 로켓공업부를 대신해 선적을 조정하는 등 대량 살상 무기 또는 그 운반 수단의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금융기관인 극동은행은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물품, 용역 지원을 제공하고 고려항공과 기타 북한 정부 기관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했으며 러시아 위성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가 지난 2019년 제정된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기존 제재법에 담긴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지불 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가 특징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의 결과로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 소유 또는 미국인이 통제하는 개인과 법인의 모든 재산과 이권은 차단되고 해외자산통제실에 보고돼야 하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의 재산과 이익과 관련된 미국인과 미국 내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재무부의 제재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과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길로 돌아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한 곳을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1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같은 달 24일에는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일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히고 북한 로켓 공업부와 합장강 무역회사, 조선 노은산 무역회사, 조선 승리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 모두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성명을 내고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올해 6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에 나섰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영내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27일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소속 정용남,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 러시아 극동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데 대응해 이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동시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능력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선 미 한일 삼각 공조가 한층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다음 달 세 나라 외교 안보 라인들의 회동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지난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특히 세 나라 장관 간 회담 없이 곧바로 발표한 이례적인 사례로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상황에서 미한일 삼각공조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한 그리고 미일 동맹은 물론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협력이 무력화될수록 미한일 공조가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회담을 해서 조율해야 성명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없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전술핵 개발 본격화를 선언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면서 한국은 이미 북한 전술핵 범위에 들어갔고요. 일본도 역시 영향이 있거든요. 북핵 문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한일로, 한미일로 지금 옮겨온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선 미한일 고위 당국자들 간 회동이 다음 달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다음 달 3일 미한일 북핵수석대표들은 서울에서 만나 협의를 갖습니다. 이번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새로 취임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미한, 한일, 미한일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미한일 3국 차관 협의도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동하는 방식으로 당초 6월 초 개최가 유력했지만 셔먼 부장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일정이 다소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차관급 협의는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게 마지막입니다. 세 나라 차관들은 북한의 도발 대응 방안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의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하순께 워싱턴 DC와 도쿄를 연이어 방문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각각 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나라 외교당국이 관련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최근 미한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이행 상황을 챙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냉각된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지 주목됩니다. 미한일 공조는 국방 분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한,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기신 오부호 일본 방위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세 나라 국방장관은 올해 2월 전화회담을 한 바 있으나 대면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아 이번에 성사되면 약 2년 반 만입니다. 다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핵 위협을 실질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세 나라의 대북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일 갈등이 여전하지만 앞으로 3국 차원에서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은 있어야 하고 또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3국 간의 군사연습으로 진행되는 것은 중국 차원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할 수 있겠지만 방어용 기재로서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3국 간의 뭐 기구화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미한일 릴레이 외교는 다음 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자 회의지만 윤 대통령 취임과 북핵 위기를 계기로 미한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약식으로라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이 공조를 강화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방안을 찾긴 힘든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그쪽으로는 한미일이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핵 그 억제하는 능력 향상 측면에서 한미일을 작동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가 북중러의 밀착을 한층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대립구도가 단순한 진영구도가 아니라 자국 이익을 위한 복잡한 셈법 속에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북한을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함께 한국 또한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행보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서 가장 이제 약한 고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이 되는 한국에 대해서 더 협력을 강화하면서 가능하면 한미 안보 협력이 좀 더 긴밀해지는 것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대응도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대북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 현상이 기존의 역사 갈등에 더해져 한일 관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강화에 동의했던 전례에서 벗어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프레스콧 주 유엔 미국 부대사는 26일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책임을 부과하려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레스콧 부대사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예상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집단 행동 전례들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스콧 부대사는 2016년과 2017년에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북한 행동을 규탄하고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270호를 채택했고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이 두 번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결의 2371호를 통과시켰고 6차 핵실험에 대응해 2375호를, ICBM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해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프레스콧 부대사는 올해 북한의 다수의 ICBM 발사 이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또 다른 결의안을 위해 초안을 회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른 국가들을 포함시키고 유연하게 진행하고자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무난 협의에 관여하길 거부했다며 이 같은 의사 진행 방해는 북한이 또 다른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추가 제한을 가하자는 안보리의 2017년 공약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유류 트리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프레스콧 부대사는 과거와 달라진 점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스콧 부대사는 이번 부결로 북한은 더욱 마음 놓고 긴장을 고조하는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모든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비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의 유엔 대표부는 26일 트위터에 북한의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13개 다른 이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 위협에 대응해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를 비롯해 북한의 ICBM 시험 재개는 심각한 긴장 고조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고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 회원국이 안보리를 침묵시킨 것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대사는 트위터에 오늘 안보리는 이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맞서는 데 실패했다며 거부권은 북한 정권을 보호하고 북한이 더욱 무기를 확산하도록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고 다시 단결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습니다. 페리트 호자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27일 트위터에 언제 2개국이 13개국의 의견을 무효로 하는가라며 불행히도 어제 일어났던 일과 같이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인질 잡혔을 때 그렇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 군사화, 확산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표부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정책이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규탄하는 문서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인 노르웨이도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안보와 인도주의 상황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심각한 행동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부는 북한의 현재 행보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국민의 이미 대단히 심각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비상임 이사국인 케냐도 유엔 대표부 트위터를 통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고 밝히며 아무리 멀리서 일어나는 갈등 고조 상황도 케냐 국민들의 발전과 안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주요 국가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습니다. 유엔 주재 캐나다 대표부는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하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에 대북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덴마크 대표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022년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ICBM 발사들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제재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리히텐슈타인 대표부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개탄한다며 유엔 총회가 거부권 결의안에 따라 이 문제를 이어받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텐슈타인 주도로 지난 4월 26일 유엔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다음 달 8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 대북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유엔 총회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결의에 따른 조치로 이 같은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둘라 사이드 유엔 총회 의장은 안보리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신규 대북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총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의장은 27일 서한을 통해 오는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유엔 본부에서 총회 본회의를 소집한다며 지난 26일 열린 안보리 제9048차 회의에서 두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관해 토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는 26일 북한의 지난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마련한 새 대북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 결의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사이드 의장은 서한에서 의장이 한 곳 혹은 그 이상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시 업무일 기준 열흘 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회원국 간 토론을 개최하도록 결정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 76-2625를 근거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유엔은 5개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관련 결의는 2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뒤 추진된 안보리 결의가 무산된 뒤 급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이 공개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유엔 회원국이 토론하는 유엔 총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중, 미러 갈등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독자 제재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제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VOA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결의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향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더 이상 만장일치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각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북한을 자산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러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중, 미러 관계의 급격한 악화가 북한의 영구적인 핵무장국 지위를 막겠다는 목표를 비롯해 다른 쟁점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도 여기에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오랜 노력의 측면에서 큰 변곡점으로 비핵화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우려했습니다. 26일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추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13개 이사국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의 어려움만 가중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미중 미러 관계 악화 속에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비호가 지속되면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핵실험의 경우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지정학적 여건이 북한의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was favorable for North Korea because Russia and China were just not going to be helpful.
테리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 국가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에 대해 비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태는 대북 관계보다는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금지선이 더는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북한 정권을 또다시 보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결의안 수위를 완화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부인하고 북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지정을 반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추가 도발에 더욱 대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이번 결정이 북한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보호할 테니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도 괜찮다는 청신호를 준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ven though they've used COVID-19 as a pretext, I believe that's simply opportunistic because
워츠 전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코로나 확산을 추가 제재 반대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각각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대미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결정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발언이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이루어졌다면서 중국이 러시아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는 기권을 행사했지만 북한 문제에서는 거부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금지선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이 포함됐었지만 이제는 핵실험만 남은 것 같다면서 핵실험은 너무 나간 행동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감행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결의를 지지하도록 압박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새로운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에도 거부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내용을 놓고 길고 질질 끄는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실험을 비난해야 한다는 당위에 따라 5개국이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초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보다 완화된 추가 제재를 압박할 상당한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대량 살상무기 목록을 형식적으로나마 제재에 추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과 해상운송에 대한 제재 강화는 다소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이버 제재는 받아들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독자 제재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국장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특히 불법 금융거래에 협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과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This is where, you know, a lot of sanctions advocates talk about secondary sanctions.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대북 제재 강화법 등 북한의 금융망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주문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미 미한일 3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보 협력에서 미사일 방어망에 이르기까지 3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테리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와츠 전 의원도 미국 등 각국의 독자 제재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불법 금융과 무역 부문에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as an alternative, those are in all likelihood be ratcheted up.
구체적으로는 부결된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의 담배 수출 제한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담배 암 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들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한 다국적군의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활동을 단순히 보고하는 차원을 넘어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B-52, B-2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며 북한 인접비행 등으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 활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등 마음이 같은 국가들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자적으로 더 새롭게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지금 남은 가용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의 안정과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자신들의 최대 목표인 정권 보존을 위해 핵무기를 원하는 만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붕괴 위험을 감수하고 핵무기를 유지할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과 캐나다가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두 나라는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는 기간에도 회의에는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2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 공보실은 북한의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비춰 일본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위해 첫 공식 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정책에 따라 우리는 미국과 한국, 유럽 국가 및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본은 군축회의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 금지 조약 협상 시작을 포함해 주요 의제에 대한 진전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의장국 수임으로 회의에 불참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과 관련해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VOA 관련 질문에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축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군축회의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군축을 위한 다자간 협상 포럼으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군축회의에 실무급에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BOA에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군축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대사급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BOA에 북한의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은 의사규칙 규조에 따른 것으로서 한국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습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알파벳 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한 달씩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약 11년 만입니다. 당시 불법 핵무기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을 다루는 군축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대해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감시 민간단체인 유엔워치는 전 세계 30개 비정부기구와 함께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한 달 동안 회의에 불참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세계 최고의 무기 확산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은 국제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사일로 다른 회원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전 세계 가장 잔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고문과 기아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부터 북한은 많은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고 향후 더 많은 시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으며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도덕적 나침반을 지닌 기관이 되려면 북한과 같은 국가가 군비 통제기관을 지휘하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힐렐 노이어 유엔워치 대표는 27일 VOA에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의장국을 맡는 시스템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회의의 의장직을 맡도록 허용하는 어떤 체제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노이어 대표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회의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에 주도권을 준다는 것은 유엔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것임에 따라 30개 비정부기구들이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연방 의원들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개방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과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중국을 배척하지는 않겠다면서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와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공화양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출범은 역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IPEF가 역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IPF 출범은 역내 경제 어젠다를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규범을 설정하는 테이블에서 빠져 있었고 중국은 미국의 부재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역내 규칙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상무위원장인 마리아 켄트웰 의원은 지난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IPF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역내 약탈적 투자는 정말로 극도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미국 주도의 IPF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7개국 등 총 1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IPF는 공정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 그리고 과세와 반부패 등 4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IPF 출범으로 미중 간 긴장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IPF 참여국인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IPF 참여와 관련해 중국이 이 과정에서 배척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한국의 입장에선 이 지역 전체의 상생 공영을 위해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해가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익과 원칙에 따라서 중국과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양당 모두에선 IPF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IPF를 구속력 있고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IPF는 현재 구속력이 없는 데다 통상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관세 인하나 관세 철폐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리시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켄트웰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는 IPF 내 추가 시장 접근을 추구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무역협정은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협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은 국제무역에 관한 시장 규칙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지원하는 데 덜 협조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최근 상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IPF와 관련해 미국이 해야 할 다음 단계는 IPF 데이터 조항을 특정 분야의 개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유지하는 건 옳았다며 대중관세는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로서 미국 입장에선 중요한 도구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PF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거티 의원과 공화당의 존 쿠닌 상원 의원,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의원은 최근 일본 교도통신에 올린 공동기고문에서 IPF 출범은 역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단계라면서도 그러나 의회의 승인과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이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를 두 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페루의 인권법 전문가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력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문그룹은 23일 인권이사회 의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순위 후보로 엘리자베스 세먼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민주주의 인권연구소 소장을 꼽았습니다. 2순위 후보는 스리프라파 페차라 메스리 태국 마히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선임고문을 선정했습니다. 자문그룹은 공개 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했던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2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 2명 모두 여성으로 네 번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처음으로 여성이 맡게 됐습니다. 자문그룹은 세먼 소장에 대해 보고관 임무 이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망, 유엔에 대한 지식과 경험,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한 복구 문제와 성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먼 소장은 교황 청립 가톨릭 대학 법과 대학 정교수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진정 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먼 소장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면 인권 관련 직무가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제출한 지원서에서는 자신의 학계와 유엔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험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완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먼 소장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범죄에 법적으로 대응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믿는다며 자신이 속한 남미 지역에 느리지만 꾸준한 민주화에 비춰볼 때 법치주의 없이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문그룹은 이순희 후보에 오른 페차라 메스리 고문에 대해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의 풍부한 학술적 지식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험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차라 메스리 고문은 유엔 기구들을 대상으로 무국적과 시민권 문제에 대한 선임 연구 고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태국 마히돌 대학 외에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페차라 메스리 고문은 지원서에서 탈북 난민들이 태국 등 각국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 문제를 포함해 강제 이주 분야의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탈북 난민들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차라 메스리 고문은 국제사회가 잘 기록한 인권, 정치적 우려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강제 이주에 관한 나의 학술적 연구 작업이 임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발표하고 새 보고관은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비틴 문타폰 출랄롱콘 법대 교수 마르주키 다르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보고관이 활동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감시, 조사하며 정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최고대표사무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법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하며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특별보고관의 기본 임무에 더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노력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431년 5월 30일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가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412년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잔다르크는 10살 때 조국을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100년 전쟁은 영국이 프랑스 왕의 계승을 고집해 약 100년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는 17살 때인 1429년 프랑스의 샤를 왕세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이후 프랑스 군을 이끌며 각지에서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영국 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후 프랑스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 결과 잔다르크는 마녀라는 죄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1431년 5월 30일 마녀라는 누명을 쓴 채 화형에 처해집니다. 잔다르크의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1920년 로마 교황청은 잔다르크를 성녀로 인정합니다. 1922년 5월 30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햄 링컨을 기리기 위한 링컨 기념관이 완공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세워진 링컨 기념관을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헨리 베이컨이었습니다. 베이컨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 링컨 기념관을 설계했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모두 36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기둥은 링컨 시대 미국 연방을 이루었던 36개 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 중앙에는 링컨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기념관 벽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게티스버그 연설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노예 해방 선언을 주창했던 대통령을 기리는 곳답게 미국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